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지어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고통 없게 치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봉환 집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성호 장로, 김명희 권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강순옥 권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대로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가운데서도 기도에 관한 그 예수님의 교훈과 실천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11장 5절에서 8절에 실린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떡을 빌리는 사람의 비유, 이것과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8절에 실린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누가복음에서만, 다른 성경 4개의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서만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비유는 오래전부터 설교자들이 간청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서 가장 자주 인용되어 온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해석, 이 해석의 열쇠는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8절에 보면 간청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간청함이란 단어가 이 본문 해석의 열쇠인데요. 이 8절을 우리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앞에 보이시죠? 시작.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간청함,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졌냐면요. 귀찮게 졸라대다.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의 친구도 내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귀찮게 졸라대면 비록 나에 대한 우정, 나에 대한 그 친구됨, 그 때문에 아니라 할지라도, 그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선 나의 끈질긴 요청 때문에라도 끈질긴 요청 때문에서라도 일어나 도움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계속해서 간청하면, 계속해서 졸라대면,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지 않겠는가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청함이란 단어 때문에 밤중에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다가 자신의 이웃친구, 그 이웃친구로부터 떡을 빌려달라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 본문을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밤중에 여행에서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이웃친구 집에 가서 떡을 빌려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해석은 기도를 통해 요청받는 하나님의 태도, 그 하나님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끈질기게 요청하는 인간의 기도하는 그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바른 해석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태도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그냥 매달리기만 하고 졸라대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인지, 과연오늘본문이또한그것을이야기하고있는지그것에대해서우리한번생각해보고자합니다오늘날기도에관한많은설교가무엇보다기도자의열심의측면을강조하고있습니다이와아울러많은크리스찬들은기도의결과가무엇보다도내가얼마나열심히매달렸느냐여기에달려있으며그러므로기도할때는반드시하나님께끈질기게졸라대야한다라는그런의식을가지고있습니다이의식은바로지성이면감천이라는우리조상의옛신앙정서와도일맥상통합니다물론이말은맞는말입니다그리고그것을뒷받침하는근거의말씀으로오늘본문의말씀을많이인용하는데하지만적어도오늘본문의말씀은본문의내용은기도자의열심이기도응답의열쇠라는것을말씀하는본문은아니라는것입니다오늘이본문을바르게주의해보면서오늘본문이말씀하고있는메시지가무엇인지우리가함께나누어보고자합니다오늘이 비유의본문을바르게해석하기위해서는우리말로간청함이라고혹은그귀찮게졸라됨으로번역되어있는헬라어텐아나이데이안아우투라는요단어요문장입니다요문장을우리가정확하게어떤의미인가한번알아보고자합니다여기엔두가지문제가있는데요첫째는이구절의핵심단어인아나이데이아요게이게우리성경에번역되어있기를간청함이라는단어로번역되어있는데이게정확하게무슨뜻인가하는걸먼저한번생각해봐야되고요그리고전체요문장이구절이요청을하는사람과관련된말이냐아니면요청을받는사람과관련된말이냐즉문을두드리면서빵좀빌려달라고말하고있는사람과관련된말이냐아니면자고일어나서그빵을빌려달라는그요청을받은사람하고관련된말이냐이것을한번생각해봐야한다는것입니다먼저전자부터생각해보면요이아나이데이아간청함이라번역된이아나이데이아의본래의미가무엇인가우리가이말의정확한뜻을알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먼저이말이예수님당대와그이전에어떻게사용되어졌는가를한번생각해봐야할것입니다조사해봐야할것입니다근데놀라운것은고전헬라어문헌과70인역이뭐냐면요구약성경을번역한번역본인데요무엇으로번역했냐면요헬라어로번역한번역본입니다근데그70인역에보면자문7장13절에그리고신명기28장50절에그리고예레미야8장9절에보면이단어가나오는데요아나데이아라는단어가나오는데요거기에또번역되어있는그용례가있습니다그리고유대랍비문헌과유대역사가요세푸스의글을참고해보면요이아나이데이아는한결같이한가지뜻을이야기하고있습니다그뜻이뭐냐면요수치를피하기위함또는부끄러움을당하지않기위함혹은체면을잃지않기위함등의의미로사용되었습니다세가지다같은뜻이죠수치를당하지않기위함근데간청함과끈질기게졸라대는것과수치를당하지않기위함전혀다른뜻입니다근데왜우리성경에이렇게번역되어졌는가처음에는예수님당대에는이런의미로사용되어졌는데근데시간이지나면서교부시대를거쳐중세시대에들어와서유감스럽게도이말이라틴어번역본그라틴어번역본에서간청함이라는의미로그리고애굽역본이라불리는곱틱번역본에서끈질기게매달린다끈질김그런의미로서번역되었음을발견하게됩니다즉예수님당시나누가복음의저자인누가가이성경을쓸당시에는이아나이데이아가수치를당하지않기위하여라는의미였는데시간이지나면서번역의왜곡이있어서그의미가간청함귀찮게졸라됨끈질김등으로번역되었다는것입니다그것을몇몇영어번역본에서또는우리말번역본에서간청함끈질김등의번역을따르게되었다는것입니다그래서우리가읽을때오늘간청함으로읽을수있게된것이그렇게번역이시간이지나면서왜곡되어지면서그렇게되었다는것입니다만일이것이부인할수없는역사적사실이라면우리는더이상아나이데이아를후대의번역본을우비판적으로수용해서간청함이나끈질김이것으로우리가번역할것이아니라 다른 의미로 번역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을 그 본래의 의미와 예수님이나 복음서 저자 당대의 용법에 맞추어 수치를 피하기 위함 혹은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요, 10 unidentified out라는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방금 위에서 이것이 자신의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번역되는데, 이 자신의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 문장, 이 말이 집 밖에 빵,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빵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가? 아니면 집 안에서 자고 있다 일어나서 친구가 빵 달라고 하니까 그 빵을 줘야 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요 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벗됨으로 인하여 자신의 친구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자신의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때문에, 이것이 한 사람, 같은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모두 요청받는 친구, 요청받는 친구에게 해당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헬라어 본문의 분석은 모든 강조점이 누구에게 있냐면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다가 나서 그 두드리고 있는 친구에게 빵을 줘야 될 입장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시대의 문화권에 가서 그 시대의 문화권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비유 해석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볼 때 지금도 중동이 그러하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랬는데 어떠했냐면요, 개인보다는 마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지금 예수님 당시는 구약의 연결점이라고 봤을 때요, 그 시대 구약시대 때와 별반 차이 없다고 봤을 때, 물론 오래전 일이 이야기이고 오래전 사건이긴 하지만 구약시대 때 우리가 한 사건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냐면 아간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문화, 그 시대 문화에서는 개인보다는 개인이 바로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당시에서는 한 가정에서 하는 일이 바로 마을 전체가 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한 가정의 결혼식은 마을 전체의 결혼식이었고요, 한 가정의 장례식은 마을 전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찾아온 방문객은 바로 마을 전체의 방문객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이나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은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환대해 주어야 하고 할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한 가정에 손님이 찾아와서 환대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마을 전체의 체면이 손상되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수치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싫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목숨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은 바로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애썼던 사람들이었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환대를 받지 못해서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은 그 마을 전체가 이 환대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을 전체 공동체와 분리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과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는 중동의 문화적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더 정확한 본문의 해석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 본문에 따르면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 C라는 사람이 예기치 않게 찾아오게 됩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뭐 전화나 메일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방문합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고 방문하지 못합니다. 통신수단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연락하지 못하고 지금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박사들의 그 동방의 박사들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예수님 당대 중동사회에서는 한낮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밤중에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여행자들을 위하는 숙소 그러나 식당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밤새 여행해서 대부분 그 여행자들은 목적지에 도달했어야 비로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집에 찾아온 C는 밤중에 도착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허기지고 배고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밤중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밤중이지만 A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찾아온 이 C라는 사람을 그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기 집에는 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B라는 친구 집에 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는 아마 빵이 여유가 많은 집이었던지 아니면 빵을 그 집에서 마을 전체의 빵을 이 시대는 마을 전체가 한 집에서 빵을 굽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 집이 마침 빵을 굽는 차례여서 그 집에서 빵을 많이 구워놓고 여유가 있었던지 어쨌든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찾아가서 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B에게 찾아가서 새덩이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늦은 밤중에 B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B가 잠이 들었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라는 친구가 당연히 그에게 빵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A에게 있어서 B로부터 거절당한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늦은 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그 이웃집에 찾아간다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근데 우리의 문화권에서 그런데 이들의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의 사회 문화 상황에서 볼 때 A가 맞이한 친구 C는 A만의 손님이 아니고 사실상 B의 손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땅히 A의 요청, 비록 밤 늦었지만 그 늦은 시간에 가서 빵을 빌려달라는 이 A의 요청, 이것은 존중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청에 B라는 사람이 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바로 마을 전체에서 마을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찾아가서 친구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부르면서 자기 집에 마을 전체가 맞이해야 할 손님이 왔는데 마침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나에게 빵 세 덩어리 좀 달라, 빌려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어떤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A라는 친구가 밤중에 B라는 친구 집에 찾아가서 처음에는 빌려주지 않았는데 친구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그를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귀찮게 굴어서 귀엽고 빵을 받아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비유 본문에는 A가 B를 귀찮게 굴었다든지 문을 계속 두드렸다든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비유 본문에 보면 오히려 A는 친구여라고 부르면서 자기 가정에 손님이 왔다는 것과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만 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내가 우리 집에 친구가 왔다 알리기만 해도 B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거절당할 것이다 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착각하기 쉬운 요청받은 친구, 그 친구 B라는 친구가 불평한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자 너희가 어떤 친구 집에 밤중에 친구에게 빵을 요청하는데 그 친구가 거절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우리에게 그 대답이 나오도록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유도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아니요, 그렇게 못하지요, 당연히 줘야죠 라는 대답을 지금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에서 설사 그가 자신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정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체면,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서 주지 않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동의 문화적 배경에서 고려해 볼 때 B가 A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거절하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가 수치를 당하여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비유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원천이 자기 자신의 자세에 좌우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기도하는 자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비유의 전후 문맥도 이와 같은 우리의 그 해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본문 앞에, 이 비유 앞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주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도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모든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기도문의 모든 청원이 허락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유 본문 뒤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기도, 이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그 삼중적인 가르침, 기도에 관한 삼중적인 가르침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짤막한 비유 또한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의 기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이 본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이 본문을 자칫 해석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즉 기도하고 매달리고 졸라야만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매달리고 조르고 계속해서 졸라야만이 하나님이 그제서야 했다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굳으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요청하면 좋은 것을 줄진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더더욱 그러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아버지심에, 그 아버지심에 대한 신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믿음이란 번역된 원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원어 중 하나는요, 피스튜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맡기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신앙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시편 37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언서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결단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페포이데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포이데시스라는 말은 성경에서 주로 확신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믿음으로 번역되었는데요,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며 신뢰인 것입니다. 확신은 내적인 결단이고 신뢰는 이 결단의 외적 행동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그 확신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당대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본적으로 그 지식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모든 재능 등 이런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이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작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엔 세 가지 기도 비유 중에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는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대상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 어떤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열심, 물론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하고 열심히 있는 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간절하고 열심히 있는 기도만, 내가 간절하고 열심히 그렇게 매달리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 그 노력, 그 간절함도 나의 노력이기 때문에 기도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접어버리시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믿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밤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떡을 요청하는 A라는 친구의 자세처럼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